구약성경 1310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정도에 있는 학개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뒤에서 세 번째 학개서가란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네 번째 앞으로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우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황폐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불러지며 마실지라도 풍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사실하라도 그것을 멍들어진 천대에 넣음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내가 거기서 말하냐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집을 쳤고 나는 성벽을 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한 모든 복선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나와 여호와를 통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다음 계십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소위라고 다른 성경에 소위라고 했는데 우리의 행위, 영어로 하면 Your Ways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해 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받을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앞에 헌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한 사람에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예, 은행에다 넣는데 밸런스가 업데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돈을 통장에다 넣는데도 밸런스가 계속 떨어져요. 기분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불을 덮었어요. 근데 그 이불을 덮었는데 요즘 그 굉장히 한국에서 비싸게 팔린다라고 하는 이 캐나다 구스 그걸로 옷을 만들지 못해 밭에서 이불을 만들었어요. 이불을. 이불을 만들었는데 한 겹을 겹친 데 추워요. 두 겹을 겹친 데 또 추워요. 여러분 열 겹을 덮었는데도 계속 추워요. 좋으시겠습니까? 신경질 나겠습니까? 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엄청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이불이. 신경질 나죠. 아무리 덮어도 추워요. 아무리 돈을 넣어도 자국이 없어져요. 자, 음식을 나름대로 맛있는 것 좀 먹으면, 아, 이 정도면 내 이 허기가 해결되겠다. 음식을 먹었는데 아무리 집어넣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찬양하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릅니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 오, 이게 갈등하네, 우리. 네. 여러분, 아무리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밖에서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갈증이 나가지고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는데 한 컵 마시는 건 아직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마셔도 열 컵을 마셔도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못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남편이 갈수록 어디선가 정말 아름다운 돈을 훔치진 않았는데 젊었을 때 벌었는지 아니면 어디선가 생긴 돈을 가지고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주고 이거 당신이 기한테 쓰라고 결혼 기념일인데 쓰라고 그다음에 생일이기 때문에 쓰라고 당신도 좀 피부가 안 좋았는데 피부 미용에 쓰라고 돈을 자꾸 더 갖다 주면은 좋겠습니까? 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갈수록 남편이 뭔가 이렇게 돈을 안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인색해지는 것 같고 예전에는 결혼할 때는 당신 절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더니 그 약속을 왜 안 지키냐고 물어봤더니 뭐라면 고무장갑을 사다 주더래요. 고무장갑을 딱 사주면서 이거 쓰고 하면 물 안 묻어. 이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갈수록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야 되는데 갈수록 뭐가 안 되고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그냥 뭔가 부정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벌어도 모아지지가 않고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뭔가 가지고 와서 집에다 갖다 놓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훅 불어버려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뭘까? 백성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냐? 우리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못 살지? 이게 뭐냐? 원인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들어 이렇게 세워서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게 오늘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학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안할게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성령의 임재를 받아가지고나 갑자기 성령님으로 인하여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학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저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게 되면 나 저 혼자 무섭습니다. 자, 지금은 때가 어느 때냐면 지금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자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BC로 갑니다. BC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에 지금 오늘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14년 전에 그러니까는 536년 전 그러니까 여기가 BC AD BC 딱이면 BC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520년 왔어요. 근데 그거로부터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대로 백성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 귀환을 세 번을 했는데 1차 귀환이 언제 있었냐면 536년에 있었어요. 이때 1차 귀환 때 바벨론으로부터 스룹바벨이 거기 리더가 돼가지고 스룹바벨이 그 다음에 그 옆에 함께 도왔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때 같이 왔던 사람이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대에 예언한 사람이 학계와 스가랴인데, 일단 스가랴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학계까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 사람이 그 정치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5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70년 만에 돌았는데 536년에 왔다는 거죠. 536년에 도착을 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성전 복구를 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솔로몬이 엄청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와서 그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훼파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70년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70년 후에 보니까 536년에 보니까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이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거기에 쥐가 살고 벌레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다 소변을 싸고 똥을 쏘고 애들이 막 놀이를 하고 오만 잡풀과 돌과 말도 못하게 막 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536년에 와서 와 우리 예전에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솔로몬 성전인데 이것을 다시 재건하자 복구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구를 시작을 하려고 딱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는데 아수르 남자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새로 생긴 그룹이 사마리아인들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복구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가서 좀 세워놓으면 밤에 가서 무너뜨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팔레스틴 왕 아니 페르시아 왕이나 그 다음에 메대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건해가지고 다시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적응을 주지 마라 협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하지 말라고 해서 방해 공작을 놓자 536년에 성전이 재건되려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멈춰버린 게 몇 년이냐면 14년이 지나갑니다. 복구를 조금 하려다가 전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14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원래 14년 지난 동안에 옛날같이 똑같이 형편없고 아주 온갖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성전이 다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14년 후에 학계가 딱 일어난 거죠.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14년 이후기 때문에 5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20년에 학계가 말한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갑자기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들어봐. 여호와의 전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제사를 하는 나의 전은 이렇게 걸레같이 더러워지고 회파되어지고 산산조각이 나와지고 완전 이방인들의 웃음거리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는데 너희는 너희 집을 짓느라 뭐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판벽한 집을 너희는 거하는 게 맞냐 너희 행위가 옳으냐 그랬잖아요. 이 판벽이 뭡니까? 판자가 판자로 늘 판자에 벽이 벽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 보겠어요? 판넬이에요. 판넬. 영어로 판넬.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성경 구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무를 가져다가 나의 전을 지으라는 것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는 돈, 그 다음에 최단 여기저기서 빌려서라도 산에 가가지고 좋은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나무들을 예쁘게 각을 잘라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아주 예쁘게 집을 짓고 저풀을 초원에다가 그 다음에 뭐 멋있는 로그하우스도 짓고 다락도 만들고 아주 좋은 데다 집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 너무너무 경치 좋은 데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거기에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집을 지으니까 어? 나도 지어야지! 나도 지어야지! 나도 지어야지! 나도 지어야지! 그래서 이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좋은 집 짓는 자기 집에 대해서 좋은 집을 짓는 것에 혈안이 돼 있고 여호와의 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투자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같으면 교회는 세상의 수치거리와 조롱거리와 온갖 비방거리가 되고 있는데 자 자기 집들만 열심히 예쁘게 짓느라고 14년 동안 하나님께 반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저는 나의 집은 훼파되고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너의 집을 짓는데 그렇게 빠른데 너희 행위가 이게 옳냐? 너희의 이 행동이 너희 과연 이게 옳은 거냐? 그러면서 뭐냐면은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먹어도 먹어도 내가 배고프게 만들고 벌어도 벌어도 밸런스를 얻게 만들고 덮어도 덮어도 춥게 만들고 너희들이 막 여기서도 뭐하고 내가 한 방에 훅 불어버릴까?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자기 가정 그리고 나, 내 알라 우리 가정의 행복 이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유다 백성들이 그때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학계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자 이때 당시에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맞네. 스룹바벨마저 그랬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잘못했다. 그러자 옆에 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오시고 그래 나도 그러니까 여호와 지금 완전히 가만히 놔두고 나 내 살 분리만 했었네. 그리고 나머지 경건한 그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학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학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복구를 합시다.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의 물질을 짓지는 데 쓰지 말고 먼저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복구하는 일을 우리가 씁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거기에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그 성전이 완전히 복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전이 제일 먼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같은 성전을 놓고 처음에는 솔로몬 시대 때는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훼파됐잖아요. 다시 복구됐습니다. 복구됐기 때문에 이 성전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른 거죠.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보면은 헤롯 성전이 나오죠. 헤롯이 에돔 사람인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또 그때 몇백 년 후에 또 성전이 또 허물어졌기 때문에 헤롯이 성전을 복구를 해주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전체적인 왕으로 딱 등극해가지고 왕이 된 게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신약시대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성전이 지금은 뭐만 남아있을까요? 벽 하나만 남아있죠. 그래서 그 벽을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다. 그래서 그거 이제 벽 한쪽만 남아있는 게 바로 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 다음에 저기 7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행위가 영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ways. 우리가 방법을 이러잖아요. way. 근데 ways라고 했을 때 이게 복수가 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수가 되면 뜻이 뭘로 바뀌어지냐면 습관, 버릇, 풍습, 욕망, 의지, 뭔뭔뭔 풍 또는 어떤 식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Your race. 그러니까 너희의 그 버릇, 너희의 그 풍습, 너희의 그 태도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자기 집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황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냐? 9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했죠.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 집은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는 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14년 전에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복구를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못 짓고 14년 동안 지연됐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14년 안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혀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정확하게 14년 동안 지연됐던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의 공격이 아니라 지극히 그때 백성들의 이기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삶의 형태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알잖아요. 누가 무슨 방해를 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저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습니까? 항상 도와서 제거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복구를 못하는 게 다른 사람이 방해해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어떤 삶이 사람들 마음에 타락해 버렸냐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형태로 바뀌면서 이제는 내 집, 내 것, 내 재산, 나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신약 시대로 오면 이것을 똑같이 그것을 재현해 보자면 성전은 교회고 유다 백성들은 성도들. 자기 집 일에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시간, 자기의 관리, 자기 집 먹고 사는 거, 그다음에 자녀 교육은 자기들 일에는 너무 이게 아주 뭐 착착착착착 뭐 저기 뭐냐 스케줄 써가면서 너무 철저철저하게 하죠. 행여나 뭐가 좀 이상한가. 그런데 주님의 모인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교회가 무너지든, 교회가 없어지든, 교회가 뭐 어려워지든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왔다가 가면 되지. 여러분 이게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오늘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이때 당시 유다 백성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겪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에는 헌신 안 하고 자기 일에만 바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재밌는 것을 하나 이렇게 유추해서 발견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게. 근데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런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렇게 막 방법을 찾을까 그러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줄게. 채워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 맞아요? 성경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는 여기서 궁금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어딘가 그 예전에 어떤 그 배경이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 어떤 뭔가 배경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깨달아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아요. 학교에서 말씀 1장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자기 일에만 열심히 사니까는 의식주 문제가 힘들어졌다. 부정적인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반대 표현을 해줘.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오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관된 줄 제가 45년 만에 깨달았다. 45년.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도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학계는 너희들이 그렇게 못 살고 흔들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막 그렇게 질창한 거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줄게. 염려하지 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간단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우리가 인간의 창조된 목적을 이사야가 이미 이사야 41장 43장 7절에서 말했잖아요. 무릇 내 백성,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우리 인간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For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인간이 창조됐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지 너희든지 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래서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느냐의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동참했나? 그 두 번째는 첫 번째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 다음에 2장 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의 아들 대제사장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마음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경건한 그 백성들이 학개가 말했을 때 어? 그걸 받아들고 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합시다 라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헌신을 하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시 학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말씀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데서 여러분 영적인 이 뭐냐 천기누설이라고 그러죠. 이 하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그래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래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할 테니까 하라가 아니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것에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그 돈 그대로 가져오겠다는 거죠. 내가 약을 먹는데 그냥 약을 소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이 약이 들어가서 내 몸 안에서 작용을 해서 세포와 조직과 기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이 인격적으로 더 변화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겠냐.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은 주님이 약속했어요.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아, 백성들아 네가 겸허하게 내 말을 받아들고 거기에 그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도 있지만 서두에 제가 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원하셨겠어요. 아멘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물론 자기를 게으리하거나 영업을 안 하거나 일도 안 하고 가만히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건 절대 성경적인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면 나는 이만큼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 은혜를 퍼주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아가씨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완전히 막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해가지고 오시마들이 나를 보고 그런 거 가지고 결혼 좀 해주겠어요. 달라고 되니까. 아니 직전에 마찬가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왜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장
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됐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자, 2장 7절로 9절을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노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모든 돈들이요 다 은행에 있고 누가 벌어질까 그 사람 것 같죠. 근데 딱 하나님이 마음 먹고 저에게 돈 조금 떨었다가 저기 우리 윤병근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좀 주어야 쓰겠다라고 딱 마음 먹으면 어느 날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있다 만약 그 돈이 너무 많은데 계속 좀 누구 좀 좀 줬으면 쓰겠는데 누구를 줄까 고민하는데 마침 이제 윤병근을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혹시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뭐 주면 좋죠. 아 알았어요. 여기 10억 가지세요. 딱 주는데 주고 나서 그때 정신이 드는 거야. 내가 뭔 짓 한 거지? 이런 거죠. 야, 예를 들자면 꼭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 모든 물질,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주님이 주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 크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보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벌었으니까 나는 이놈 갖고 먹고 살다가 그냥 죽지. 그랬는데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했는데 그래서 막상 딱 죽으려고 봤더니 내가 그때 열심히 세상에서 뜯어모았던 돈보다 내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계산해놓고 한번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한번 그려놔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짜를 써놓고 그래 내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동참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물질하고 옛날 때 내가 열심히 벌었던 물질하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죽을 때쯤 내가 한번 계산해보면 이전보다 그 나중에 것이 훨씬 더 컸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냐. 주님이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가 되면 이렇게 해서 세상이 멸절되는데 그리고 이제 25장 26장 되면 예수님이 죽으셔도 그러니까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세상이 이제 곧 멸망당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앞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탄식 속했냐면은 나는 이제 곧 가게 될 건데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천지인가 앞에서 나처럼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이 일을 좀 할래 쉽게 말할 거예요. 누가 내 일에 동참 좀 하게 되냐. 누가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줄래. 누가 헌신 좀 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가면 6장에서 예수님 똑같은 탄식 소리를 했어요.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사자로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좀 일 좀 할래. 주님이 그랬을 때 그때 이사야가 손을 펼쩍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쓴다는 조용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도 이 탄식소리를 하세요. 누가 나의 일에 동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누가 그 일에 헌신하느냐. 지금도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았던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는지 이후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잘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죠. 수르바벨은 예수님의 조상이었어요. 수르바벨이 쫙 내려다가 수르바벨이 갑자기 이 기점으로 자신한테 자식이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같은 동시대에 그 선지자 활동을 했던 스가랴 2장에서 이 누구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바로 한 장만 느낌 있으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자, 스가랴가 환상을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환상을 본 거예요. 스가랴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 있는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느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뭐냐? 스가랴가 어느 날 환상으로 보는데 여호수아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축복하냐면, 여호수아가 모습이 그냥 별로 안 좋아. 근데 이 여호수아는요, 이중적 예언이에요. 항상 구약의 예언이나 환상은 이중적인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자체기도 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두 가지 이중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만 이야기해볼게요. 여호수아가 볼 때 여호수아 모습이 별걸 이런 거,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니까 너무 예뻐. 그러니까 그냥 천사를 시켜서 그 더러운 옷 벗기고 좋은 옷 입혀라. 좋은 옷을 딱 입힙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스가랴가 딱 보고 이제 친했나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 이 양이면 관도 씌워주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관까지 씌워줬어요. 영광스러운 관,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딱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이런 모습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래서 맨날 비실비실하고 뭘 샀더니 하얘나처럼 맨날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저기 창조할 때 모든 동물들은 땅을 보고 다니잖아요. 이런 동물 없어요. 이런 동물. 네? 자원도 땅을 보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러면 땅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보면은 땅 보지 마세요. 돈 주실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스룹바벨과 같은 은혜, 그럼 여호수아 같은 이런 은혜,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과 함께 하니 이 사람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다고 하면 예수님의 인격도 닮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운 이 몸된 교회, 양육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남으니까가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어서 뭐 풍요롭고 이제는 뭐 헌금해도 뭐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으니까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 주님이 그 드린 예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겠냐?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뭐 돈을 드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돈을 쓰시는 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주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 또 우리의 재능들이 주님께 귀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항상 교회는 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저는 어린이들, 어린이들도 그 어린이 목장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단, 뭔가는 교회 안에 와서 악보를 정리하던, 안내를 서던, 기도를 하던, 찬양을 하던, 아니면 교사도 하고, 총목장도 하고, 목장도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린이 총목자 부부, 청소년 총목자 부부, 청년 총목자 부부, 저 말고 장년 총목자 부부, 우리 아내 말고 주부 총목자 부부, 이렇게 다섯 가정, 이 총목자 부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냐,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냐, 국적, 각 국의 국장도 필요합니다. 재직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목회자 혼자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벽돌처럼 이렇게 서로 쌓고 서로 도와주면서 예? 이렇게 빔 이렇게 건물을 짓듯이 철골을 짓듯이 이렇게 하나면 이렇게 하나 받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작은 거 하나 아니면 또 큰 일이라도 여러 개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밥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간단하게 쿠키 따서 차가지고 드시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편하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쉽죠. 뭐 그리고 뭐 다가가 요즘 뭐 먹고 사는 거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이게 꼭 밥을 먹어야 될까? 아니요. 이 식탁 교제가 주는 파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이 식탁 교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정을 주잖아요. 그래서 영국에는 이런 말인데, 10번 전화하는 것보다 1번 식사하는 게 나아요. 10번 식사하는 것보다 1번 같이 하룻밤을 지내는 게 나아요. 이런 말입니다. 식탁 교제. 그래서 주님이 많은 시간 제자들하고 먹으면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간단하게 뭐 해체될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밥을 하고, 그래서 따뜻한 밥을 사람들에게 주고, 또 새로워서 나서 먹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학계 선지자처럼, 원래는 학계 선지자님이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안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에서 이름이 올라갔겠다고요? 학계. 그래서 내가 학계라고 여러분 모두가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